오늘 새벽부터 이제 함께 같이 로마서 말씀을 새벽 예배 본문으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제가 평상시보다 한 5분 정도만 조금 더 길게 오늘 새벽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붓으로 기록한 책 중에 로마서만큼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책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로마서를 읽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교부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로마서를 읽고 회심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읽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국의 크로멜도 이 책을 읽고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고, 미국의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도 이 로마서를 읽고 힘을 얻어서 미국을 건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로마서는 성경의 모든 보화들을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구원의 복음을 가장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고, 또 이 로마서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유익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같이 새벽에 이 위대한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복음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이 단어는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말하면 노예라는 단어예요. slave.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오늘 이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된 거죠. 특별히 오늘 여기 사용된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이에요. 내가 가난하고 내 집에 가산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평생 이 사람만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오늘 여기 사용된 이 종이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하여서 그의 삶이 이렇게 놀랍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의 평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는가라는 궁금증을 처음부터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둘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노예인데 종은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라는 이 말은 쉽게 풀이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나 권세자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직접 나서지 않고 사람에게 그 일을 위임해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사람을 보내죠. 쉽게 말하면 ambassador 같이 이 대사처럼 타국에 나가서 왕의 그 명령이나 어떤 특수한 수행을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불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따로 떼어놓으셨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전령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보냄을 받았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음, 굿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이요, 사도요, 복음의 전령으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굿 뉴스, 과연 이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게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요,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복음의 전령이었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전쟁을 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승전보라고 그러죠. 그 승전보가 원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그 복음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one and only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승전보,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the gospel,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2절 다시 보세요.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물론 복음입니다만 또 하나의 단어를, 중요한 단어를 고르자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이 그냥 우발적으로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가운데서 약속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 복음을 주님께서는 계획해 두셨고, 그 영원부터 계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던 이 예수가 바로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되십니다라는 사실을 두 가지로 증명하는데요. 첫 번째 3절,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로 증명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이미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록했던 이야기였고,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다윗의 가문 출신이 되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으로 태어나심으로 그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성결의 영으로 증명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님은 100% 인간이세요. 3절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4절은 예수님은 100%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인성, 인간의 이 성품을 갖고 계셨고 성격을 갖고 계셨고, 또 신성, 신의 성품과 성격을 갖고 계셨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보면 3절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4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이 예수님의 육신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4절은 성결의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나오는 거예요. 제일 뭐 많은 Jehovah's Witness, 여호와의 증인들, 미국에 있는 저 유타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있는 몰몬교, 이 사람들은 뭘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100%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고 믿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고 몰몬교예요. 이 로마서 1장 4절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단으로 완전히 빠지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만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 다시 보세요.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무엇으로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코끼리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태어나죠? 코끼리가 태어나죠.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태어나요? 사자가 태어나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심으로써 그분의 존재가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거죠. 따라서 지금 이 복음의 시작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교리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100%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으며 그와 동시에 4절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100% 인간이시며 100% 하나님이셨던 이 놀라운 신비를 가지셨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와 같은 100% 인간이시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으로 넘어가셔서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요, 샤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게에 가서, 직장에 가서, 회사에 나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를 너무나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나와 있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이 복음이야말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그것이 구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 대학교 이제 어느 정도 다 결과 나오고 이제 다음 학기부터 이제 새롭게 대학교 가는 우리 자녀들 많은데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니요, 하버드 가려면 정말 성적 좋아야 돼요. 미국의 백악관은 어떨까요? 뭐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자격 있는 사람들만 사실 백악관에 들어가요. 문턱이 높아도 사실 너무나도 높아요. 하버드도 그렇고 백악관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승천하셨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들어가기 쉬운 곳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본래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버드 백악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정해놓고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때로는 제가 전도 우리 성도님하고 얘기하면, 목사님 그분은 너무 잘 살아서 필요한 게 없어요. 그분은 너무 부유해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복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오웨어 공항에 가면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 짐을 검사하는 검색대를 지나죠. 엑스레이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우리 가방 밑에 깊숙이 숨겨놓은 것까지 다 비춰주잖아요. 여러분 기계도, 하물며 기계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데, 이 천국의 그 검색대를 지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죄들이 얼마나 더 자세히 보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 볼 때 다 착해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말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칭찬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도록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자, 16절 다시 봅시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는데, 16절 후반절 보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또한 헬라인에게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헬라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뜻합니다. 첫째가 유대인인 이유는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인 순서로만 차이가 있을 뿐 구원에 있어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당신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그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14절에 나오는 이 야만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바로이스예요. 영어로 barbarian, 아주 미개한 사람들, 야만인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은요, 이 오늘날로 좀 풀이해서 말하면 사회적인 통념을 무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예의범절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를 다녔던 이 크리스천들이 이 barbarian, 야만인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야, 저런 야만인들, 저런 무식한 사람들, 저런 이 사회적인 통념도 모르고 이 예의범절도 모르는 사람들, 야, 저 사람들에게는 이거 내가 이 복음을 전해준다는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가 중요하겠어? 고개를 가로젓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포기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목욕탕과도 같아요. 목욕탕, 여러분, 목욕탕은 깨끗한 사람이 갈까요? 더러운 사람이 갈까요? 더러운 사람이 가는 것이 목욕탕이에요. 머리가 단정한 사람, 이발관에 갈 필요 없어요. 배부른 사람, 식당에 갈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깨끗한 사람은 목욕탕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씻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목욕탕에 가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요, 복음은요, 죄로 물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오히려 더 환영해 줘야 되는 거죠. 교회에 어떤 새 신자가 왔을 때 왜 우리 교회는 저렇게 힘든 사람만 올까? 왜 우리 교회는 저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만 올까? 왜 우리 교회는 저렇게 상처 많은 사람이 올까? 교회에 그런 사람이 오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죠. 교회 아니면 어디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면 어디에서 그와 같은 영혼을 터치하겠습니까? 지난 1994년도 대한민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사건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악이란 악은 다 저질렀잖아요.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땅에다가 암매장했어요. 그 밖에 입에 담기도 힘든 어려운 악행을 서슴없이 한 사람들이 지존파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인면수심이죠. 사람의 얼굴하고 있으나 동물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잔인성이 바로 이 지존파 사람들. 하루가 멀다 하고 당시 TV 매체에서 이 지존파 사람들에 대해서 천하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하고 욕을 했고, 그와 동시에 그 뉴스를 접했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형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동시에 저 지존파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평신도 전도자들이 그 무서운 감옥을 들락거리면서 아무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 지존파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1994년도 성동구 구치소 보안계장으로 근무처 발령받았던 박효진 장로님이었어요. 서울 구치소 교도관에서 형제들과 함께 이 전대미문의 범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교도관들이 지존 파운드라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피눈물 나는 몸부림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회심의 문으로 인도했어요. 어느 날 서울구치소 재소자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지존파 두목이었던 김현양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사람 고기, 인육을 먹으면서 그렇게 정말 악행이라는 것은 다 저질렀던 그 김현양이 이 박효진 장로님의 이 복 전해줬던 복음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결국에는 사형의 집행으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그가 마지막 그 사형 집행까지 갔을 때 불렀던 찬송가가 뭐였을까요? 405장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말할 수 없이 큰 죄인이 예수님의 과분한 사랑 받고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구원의 나라로 떠났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존파였던 한 사람은 사형수였으나 감면받고 나온 이후에 찬양 인도자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Amazing Grace잖아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 어둠 가운데서 비치신 광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서울교도에서 근무하던 박효진 장로님이 책을 나중에 하나 썼는데, 저는 이 책 제목 하나 자체가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게 책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좀 다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리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영혼을 고치고 계세요. 아무리 barbarian, 야만인 같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역사할 때 그의 삶이 변화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바뀌어도 저분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야, 딴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저 집사님은 내가 절대로 천국에서 못 만날 거다. 내가 겉으로 말하진 않지만, 야, 세상에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그런 사람들 있죠. 어느 날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분들 보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천국에 가서 달려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아, 김 집사님, 내가 이제 천국에 와서 하는 말인데 나는 사실 김 집사님 천국에서 만날 줄 몰랐어요. 아, 정말 복음이 대단하네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그분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사돈 낱말하십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우리도 정말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Amazing Grace,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주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 되심을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나와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진 수모와 아픔과 저주와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당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신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